우리 함께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룹바벨을 통한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지 73년이 지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 남북 전쟁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분단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이 한반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어느 날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온전치만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감격과 흥분 속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대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성전 기초만을 놓은 채로 이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었고 공사는 15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월은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재건의 삽을 집어 던져버리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성전 재건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지부진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큰 의미도 큰 동기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은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을 내버려 둔 채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자신들의 집만 화려하게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 분주해져 버렸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졌고 그들의 삶의 기초였던 이 신앙은 귀찮은 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15년 이상 기초만 놓은 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민족의 이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지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묻는 내용을 보니까 이 성전 재건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 정결법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물으라고 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약에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학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아서 갔는데 그 거룩한 그 옷자락에 다른 음식들이 닿으면 그 음식들도 거룩하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옷자락이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을 닿는다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학개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으라고 하십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그가 또 그 음식들을 만지면은 그것들이 거룩하여지지 않고 그것들이 부정하여지겠느냐 그렇게 물으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부정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거룩한 그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제물에 다른 것이 닿으면은 그것이 거룩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음식에 닿습니다. 거룩한 것이. 그럼 거룩한 재물을 담은 그 옷자락이 닿았기 때문에 그 닿은 음식도 거룩해지냐고 묻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시체를 만졌습니다. 근데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음식들을 만지면은 그것들도 부정해지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해진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더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은 거룩한 것은 전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데 다른 것을 만진다고 해서 그것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한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다른 것이 닿으면은 그것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룩은 구별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은 부정해집니다.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 거기로부터 그냥 아예 따로 띄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거룩이었습니다. 바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왜 이 질문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라고 하신 거냐면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물,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이 거룩해지지 못하고 그 부정이 계속해서 백성들 가운데 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도 드렸습니다. 막대한 제물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모습은 이 학개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바쁘게 다녔을 뿐입니다. 성전은 그대로 황폐화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둔 상태로 있습니다.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재건하지 않은 채로 자신들이 그냥 드리기에 편한 구색에 맞춘 제단만을 만들어 놓고 쌓아 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전혀 삶이 없는 그런 예배를 구색에 맞춰서 그냥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에는 성전 재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종교성에 의해서 자신의 구색에 맞춰서 제단만 쌓아놓고 거기에 계속해서 제사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풍요를 주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선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지만 정작 성전은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제사도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제사, 너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제물 전부 다 부정하다. 성전은 신경도 쓰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두지도 않은 채 너희들이 그냥 종교적인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제물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자신들의 손에 채워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 학개서 1장 6절에도 나오듯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채워넣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 자신의 집만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계속 재물을 쌓고 쌓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쌓아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20고루쯤 나와야 하는데 10고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포도를 키워서 포도즙이 50고루쯤 나와야 되는데 20고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곡식이 마르고 깐부기 재앙과 우박이 치고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채워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너희들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채우지 않겠다. 진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성도님들은 신앙에 굉장히 큰 열심이 있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어제가 주일이었고 또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그런데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앙에 큰 열심이 있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남들로부터 신실하다는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종교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나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도구로 이 신앙을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부정하다면은, 내 마음이 여전히 올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의 집을 짓기 위해 이 신앙적인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부정한 예배, 부정한 재물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을 보면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나옵니다. 갑자기 웬 복입니까? 그렇게 마음이 부정해져서 여전히 성전에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웬 복입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수룹바벨을 통해서 너에게 회복을,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인장으로 삼겠다고 나옵니다. 인을 찍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인을 찍으면 효력이 생깁니다. 수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효력 있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이 어느 가문의 후손입니까?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어떤 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돌이라고 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집을 지을 때 이 머리돌, 모퉁이돌부터 짓기 시작을 해서 이 모퉁이돌에서 끝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기초를 포로 귀환하고 나서, 첫 번째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준공하고 완성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쌓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모퉁이돌 되시는, 머리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죠? 그분이 어떻게 부정해져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셨죠? 부정한 우리를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부정했습니다. 그 부정함이 백성들 가운데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을 가지고 와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은 그들에게 전염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한 것을 영원히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부정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먹고 그분과 누리는 자들은 전부 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들은 거룩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교성의 넘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역이 있고 수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동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수많은 예배자로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예배의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면 모든 것이 소용없어집니다. 그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이 예배의 동기, 이 마음의 동기가 없이는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위한, 나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어떠한 예배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몸만 예배에 나와서 이 몸으로만 흉내내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사실 그조차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거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그 기쁨,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만의 나의 목적으로 삶는 그 예배, 그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자,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부정한 나를 정결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나의 목적으로 삶는 그런 나의 예배자, 그런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2018년을 마무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돌아보면서 2019년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 출발하는 교회,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